땅에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죠. 어색하긴 하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아, 금연이가 역시 예, 어린이들과 일하는 요게 가능하네요. 예, 이거 같이 해볼까요? 좋은데. 어젯밤에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나이가 어릴수록 크리스마스 이브가 클라이막스인 것 같고요. 나이가 들수록 성탄 예배가 클라이막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 목사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 성탄절 예배는 저에게 항상 엔딩이었어요. 뭐요? 밤새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엔딩이죠. 밤새 달리다가 아침 9시에 성탄 예배 가서 앉으면 이제 깊게 잠드는. 여러분 오늘부터 3단의 사운드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신세나 사운드, 그리고 이제는 말을 아직 못하는, 그리고 말을 하는 3단 사운드를 들을 수 있으니까요. 아기 예수가 나신다니까 특별히 더 잘 괜찮을 것 같고요. 저 같은 항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나이가 드니까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좀 저한테 달라진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당일의 의미는 그 전 이브 저녁에 사람들이랑 모여서 어울려서 뭘 하고 노는가에 대한 개념이었다면, 나이가 좀 드니까 이브 밤에는 사실 막상 그렇게 할 게 많지 않고요. 당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로서 저한테 좀 다가오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 좀 젊은 축들은 어젯밤에 좀 달리셨을 것 같고요. 말짱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 쪽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자웅이는 말짱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설교 하는데요. 크리스마스 설교 어려운 이유는요. 저한테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는 크리스마스 때마다 매번 같은 설교를 합니다. 아십니까? 저는 크리스마스 때마다 매번 똑같은 설교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다짐을 했어요. 오랫동안 목회하시던 담임 목사님들을 보니까 매번 크리스마스 설교를 다르게 하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20년쯤 되니까 크리스마스인데 엉뚱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왜? 매번 다른 걸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크리스마스는 똑같은 설교를 반복해서 듣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은 들어야 하는 설교,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한 설교를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아는 얘기잖아요. 좀 지루해하실 것 같아서. 하지만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들으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죠.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그쵸? 두 번째 어려운 것은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를 예배를 오실 때 갖고 오시는 기본적인 정서가 보통 해피 발렌타인 정서를 갖고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되게 따뜻하고 소프트하고 이런 정서를 갖고 오세요. 해피 발렌타인 정서. 그러니까는 커플 파티 같은 느낌. 왠지 따뜻하고 매력있는. 근데 크리스마스의 감동은요, 해피 발렌타인 느낌보다는 독립기념일 정서입니다. 이해되시죠? 해피 발렌타인 느낌이기보다는, 따뜻한 느낌이기보다는 조금 더 비장한 느낌의, 선언적인 느낌의 정서가 크리스마스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아시죠? 사람에게 어떤 벅찬 감동이 있을 때는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약간 정치적이라고 표현해봅시다. 관계적이라고 표현해보고요. 어떤 정치적 모임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벅참은 뭐예요? 정치적 모임에서 느끼는 벅참은요, 내가 변할 수 있다, 이 세상이 변할 수 있다는 류의 벅참이에요. 그쵸? 근데 교제적, 관계적인 모임에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벅참은 뭐예요? 너는 있는 그대로 괜찮다, 우리는 너를 아낀다의 정서예요. 오케이? 그럼 크리스마스는 어느 쪽에 해상됩니까? 너는 있는 그대로 괜찮아, 나는 너희를 아껴의 정서도 크리스마스에 분명 있죠. 하지만 크리스마스는 이런 정서보다는, 넌 있는 그대로 괜찮다의 정서라기보다는 네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정서예요. 느껴지십니까? 엊그제 나갔을 때 소양 나왔었는데 보셨어요 혹시? 저도 프로그램은 보지 못했고 나중에 파일로 봤는데, 오홀리나잇인가요? 앞부분 좀 쳐줄 수 있어요? 그 소양이 불렀던 그 오홀리나잇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유명한 곡이죠? 한번 쳐줄 수 있어요? 아, 그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거 기억은 나십니까? 오 거룩한 밤 하는 곡은 기억나시죠? 그거에서 여러분들이 딱 하시면서 느낀 우리 가운데 있는 정서는 뭐냐면요, 그 배경화면에 크리스마스 트리 그리고 하얀 꽃눈 같은 이미지, 오 거룩한 밤 할 때 왠지 신성한 따뜻함 같은 게 우리 가운데 느껴집니다. 아유 깜짝이야. 선생님 뭘 갖고 오지? 네. 신성한 따뜻함 가운데 우리 가운데 느껴집니다. 근데 막상 그 가사를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오홀리나 가상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죄와 실수로 가득했던 세상에서 그가 우리의 영혼을 자유하게 하고, 그래서 지쳐있던 세상은 다시 기쁨의 희망을 보고 이제 저 멀리에서는 새 아침을 바라본다. 무릎을 꿇어라. 천사들의 선언을 들어라. 이 밤은 위대한 밤이다. 이런 뜻이에요. 액센트를 좀 바꿔보죠.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곡조와 영어 때문에 우리가 단지 따뜻하게 느꼈던 그 톤을 빼고 우리가 그 가사만 본다면 죄와 실수로 무너졌던 세상에서 이 사랑 때문에 우리 가운데 다시 자유의 기회가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피곤하고 지쳤던 세상이 다시 기쁜 희망을 보면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아침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너도 거기에 동참해라. 너도 거기에 무릎을 꿇어라. 그리고 천사들이 하는 이 선언을 들어라. 이 밤은 위대한 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거룩한 밤이라는 느낌보다는. 그거는 약간 제일 유명한 크리스마스 영화가 뭐가 있지? 아, 러브 액츄얼리 같은 느낌보다는 요즘에 하는 거죠. 레미제라블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혁명의 밤 같은 느낌. 안 변할 것 같은 세상이 이제 변하기 시작한다. 이 위대한 밤 앞에 네가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날 느껴야 되는 감동은 뭐냐면 내가 인생의 어떤 방향을 보고 싸워가고 그 싸움에 때론 성공하고 때론 실패해서 지칠 때도 있고 포기할 때도 있고 변질될 때도 있지만 사실 내 마음 가장 깊이에 내 마음 가장 깊이에는 내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내가 이 싸움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며 마침내 위대한 아침을 내가 볼 것이다 라는 내 인생의 궁극적으로 바닥에 있는 희망의 정서를 다시 한번 만나는 것. 그게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피 발렌타인보다는 독립기념일의 정서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매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왕 딱딱해진 김에 확 딱딱해져보죠. 내가 이 예화를 준비한 다음에 이래도 되나 싶었는데 이야기가 나온 김에 독립기념일, 미국 독립기념일 있죠? 미국 독립선언서가 있습니다. 세계사신화에 나오는 거 기억나십니까? 중학교 때 배울 것 같은데. 아, 우리 교회 중등부 있어요. 중학생. 중학생. 예. 예빈아, 네가 막내이던 시대는 깨끗하게 끝났어. 중학생이 왔어요. 응. 빛나게 부탁했네. 나 설교할 때 말고 하지 마. 이 독립선언서 내용이 이렇게 되네요.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에 와서 이런 걸 들을지는 상상도 못하겠지만 인생은 변수가 있어야 즐거운 거잖아요. 우리 가운데 다음까지 몇 가지 명확한 진리가 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나는 것이며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포기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는다. 첫 번째는 생명에 대한 권리이고 두 번째는 자유에 대한 권리이며 행복은 행복의 추구에 대한 권리이다. 사람은 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시민들은 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권력,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정부가 우리의 이 권리를 반대하는 쪽으로 가려면 언제든지 그 정부를 해체할 수 있으며 이 권리에 부합하는 정부를 세울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미국 독립선언서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 하나님께 주신 기본적인 권리를 태어나자마자 누구나 갖고 있다. 그건 생명의 권리이며 자유의 권리이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정부이다. 정부가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우리는 그것을 해체해야 되고 정부가 그것을 지켜내는 방향으로 될 수 있는 그 정부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게 독립선언서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문제의식과 지향성을 담고 있습니다. 문제의식은 뭐죠? 그 당시는 왕정이었어요. 세상이 생겨나면서 영원히 왕정이었던 것처럼 왕정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왕정 시대에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첫 번째 문제의식은 어떤 사람들은 원래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세상을 갖고 태어난 것처럼 행세한단 말이에요. 세상이 원래 자기 것이냐 행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반 백성들은 마치 자기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인 양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함부로 대하고 백성을 함부로 대하는 권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문제라는 문제의식이에요. 두 번째 문제의식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은 행복해질 기회가 박탈되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며 그리고 존중받는 권리가 억압받는 상황. 그렇죠?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고 내 존재는 억압당하며 그래서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두 번째 문제의식이에요. 그렇죠? 세 번째 문제의식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위에 서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들이 제시하는 세 번째 문제의식이죠.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독립선언서의 정서라고 그랬어요. 미국의 독립선언이 세 가지의 정서의 문제점을 제시합니다. 잘못된 권력과 당연히 가져야 되는 권리가 사라진 것과 그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독립선언서를 갖고 지향하는 건 뭐예요? 지향하는 건. 지향하죠. 뭘 지향합니까? 각 개인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와 인간으로서 당연히 봐야 되는 존중과 그리고 내 자신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사회가 조성돼야 된다는 지향성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잘못된 세력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꺾여지고 무너져야 된다는 지향성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는 지향성이죠. 그렇죠? 독립선언의 정서는 무엇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세 가지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 세 가지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지향성을 제시하는 게 독립선언서의 정서예요. 미국 독립선언서가 위대한 이유는요. 굳이 한국 사람들이 그것을 얘기하는 이유는요. 그것은 한 미국이라는 한 나라의 독립선언이 아니라 왕정의 시대에서 최초의 시민정부의 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인간 같다, 그치? 최초의 시민정부의 출현이에요. 처음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세상은 다 왕정이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인식과 함께 새로운 시민정부가 처음 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세계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도 그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 독립선언서가 위대한 이유는요. 독립선언일은 7월 4일인데요. 우리 미국 사람이 아니니까 상관없지만요. 실제 독립선언서가 발표되고 독립이 쟁취될 때까지는 8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미국은요. 독립선언서가 선포된 날이 독립기념일입니다. 왜요? 승리는요. 선포된 순간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미국이 그 식민지 상황에서 자유를 얻은 것이 독립선언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선언서의 기반으로 이 정부가 우리를 공격하거나 억압하고 있지 않은가 의심하고 우리의 자유와 권리는 존중받고 있는지 의심하고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성 속에 있기 때문에 출발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독립기념일은 7월 4일이에요. 세 가지 포인트를 아시겠습니까? 이건 정치적인 이야기고 예를 들은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도 독립기념일입니다. 성탄절에 천사의 고백을 들으라고 많이 찬양을 하는데요. 그렇죠? 모든 찬양의 가사에 천사의 고백을 들어라. 그 고백 앞에 무릎을 꿇어라. 천사의 선언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합니다. 그 천사의 선언을 받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천사는 뭐라고 선언했습니까? 이 독립선언서는 이렇게 쓰여 있네요. 아주 간단합니다. 길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나님에게는 영광, 땅에는 평화. 라고 얘기하는 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독립선언, 이 천사들의 독립선언의 아주 간단한 문장입니다. 문장은 쉽지만 의미는 길죠. 무슨 뜻이죠? 여기도 문제의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문제의식이 담겨져 있습니까? 영광 없는 하늘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평화 없는 땅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광 없는 하늘의 문제는 무엇이죠? 영광 없는 하늘. 하늘이라는 건 이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기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광 없는 하늘이라는 뜻은 뭐예요? 사람들이 진짜 맞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내 인생을 관통하는 의미, 내 존재를 관통하는 해석,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존재의 관통, 아 난 이런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는 인생의 관통 없이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마치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는 생각이,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는 느낌이, 지금 이 순간 내가 원하는 것이 마치 진리이냐, 마치 영광의 하늘이냐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영광 없는 하늘이죠. 그렇죠? 이것이 첫 번째 문제의식입니다. 이 청사의 독립선언이 선언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5년도 유지되지 못하는 자기 진리를 가지고 지금 난 이것이 맞다라고 확신하고 지금 난 이렇게 하는 걸 원한다라고 얘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5년 전 5년이나 유통기한이 됩니까? 5년 전에 이 남자가 진짜 좋았는데 5년 뒤엔 내가 그때 5년 전에 이 직장이 진짜 좋았는데 내가 왜 그때 5년 전에 내가 그렇게 시간을 쓰는 게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생각했는데 5년 후에는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때 내 인생을 낭비했고 내가 내 시간을 함부로 썼으며 내가 그때 그런 기준을 추구했으면 안 됐고 내가 그런 사람과 함께 했으면 안 됐다라고 얘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5년도 관통하지 못하는 기준, 내 존재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내 존재에 피상만 적시는 것들. 난 이걸 원한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왜 이렇게 기쁘지 않지? 난 이게 진짜 내가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왜 이렇게 후회가 되지? 진짜 내가 원하는 건 뭘까? 진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때는 내가 그렇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나보니까 난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네. 내 존재조차 관통하지 못하는 어떤 해석을 가지고 난 이걸 원해. 난 이게 맞아. 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들. 이게 뭐예요? 영광 없는 하늘의 문제입니다. 영광 없는 하늘. 진리가 없는데 진리를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가지고 있는 것 하나는 자신감 하나에서 내가 지금 문뜻 생각과 감정, 내가 지금 언뜻한 판단들이 마치 내 완전한 절대적인 기준인 양 이야기하고 그쪽으로 달려가는 것. 아주 재미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A4 용지에 자기 나름대로 나침판 하나를 그려놓고요, 이렇게 들고 거기가 북쪽이랍니다. 이것과 뭐가 다릅니까? 나침판은 내가 그리는 게 아니에요. 나침판은 지구의 자장의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침판은 바닥에 붙이지 않고 띄워야 되는 거예요. 왜요? 자장의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진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가는 태도, 그것이 영광의 하늘이죠. 근데 이거 어때요? 영광이 없는 하늘이죠. 자기가 A4 용지에 나침판을 그려놓고 이것이 내 나침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재미있죠. 이렇게 쓰면 여기가 북쪽이고 이렇게 쓰면 여기가 북쪽이죠. 어제의 얘기를 오늘 후회하면서도 오늘 얘기가 또 맞다고 얘기하는, 분명히 후회로 점칠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금 내가 인생에 대한 대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교만한, 배우고자 하지 않는, 찾고자 하지 않는, 그것이 천사의 독립선언서에 나타난 첫 번째 문제의식입니다. 영광 없는 하늘이 너희의 문제이다. 두 번째 문제의식은 뭐죠? 평화 없는 땅이 너희의 문제이다. 영광 없는 하늘은 평화 없는 땅을 만듭니다. 그쵸? 왜요? 이 사람에게는 이쪽이 북쪽이고 이 사람에게는 이쪽이 북쪽이니까. 그 둘 사이에 무슨 평화가 있습니까? 평화 있을 수 없잖아요. 이 사람이 이쪽이 북쪽이라고 확신하고 난 이쪽이 북쪽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둘 사이에는 어떤 평화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죠? 기독교에서는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발생하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으면 그렇죠?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에게도 선이고 이 사람에게도 선인 부분은 괜찮죠? 그렇죠? 이 사람에게도 악이고 이 사람에게도 악인 부분은 괜찮죠? 그렇죠? 근데 남자와 여자 사이에 뭐가 발생해요? 이 사람에게는 선인데 이 사람에게는 악인 부분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뭐가 발생해요? 끝없는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평화 없는 땅입니다. 호의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기준의 문제예요. 배려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기준의 문제예요. 저 사람에게는 선인 것이 나에게는 악인 것입니다. 나에게는 악인 것이 저 사람에게는 선인 거예요.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끝없는 충돌. 이것이 평화 없는 땅입니다. 부모와 자식 가운데 기준이 다르고 남편과 아내 가운데 기준이 다르고 회사의 상사와 회사의 구성원들 간, 그 회사의 구성원들 간의 기준이 다르고, 회사가, 사회가 전체로 쓰는 기준과, 지금 내 개인이 쓰는 기준과 기준이 다르고, 그리고 그 기준들이 충돌해내고, 거기에 평화가 없죠. 영광 없는 하늘이 만들어낸 평화 없는 땅의 문제. 각자 자기가 나침판을 그리고 그것이 북쪽이라고 얘기하니 그 둘 사이에 무슨 문제가 발생, 무슨 평화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방향성이 다른데도 자기 방향이 맞다고 얘기하는데. 서로 논리가 다른데도 자기 논리가 다른다고 얘기하는데, 심하면 충돌하는 것이고 나아져 봐야 소외되는 것이죠. 그래, 너도 맞을 수 있고 나도 맞을 수 있으니까 넌 네 길로 가고 난 내 길로 가자. 여기가 세상이 얘기하는 평화의 종점이에요. 이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기준이 다른 상태에서. 하지만 넌 내 길로 가고 난 내 길로 가면요, 난 인생길을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의 외로움을 느낍니다. 왜요? 내 기준을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 나처럼 판단해 주는 사람이 없고. 여러분, 여자분들은 왜 여자친구들을 좋아하는 줄 알아요? 여자친구들은요, 판단하지 않습니다. 얘가 표대를 세우면요, 그 표대 아래로 모여요. 내 남편이 문제다라고 표대를 세우면요, 확 모여서, 그래, 네 남편은 문제야 라고 해줍니다. 그냥 거기서 뭘 경험해요? 평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나와 같은 기준을 쓰는구나. 나와 함께 하는구나. 내가 진리구나. 그리고 그 깃발을 들고 남편에게 가는 거죠. 그럼 또 새로운 전쟁이 시작돼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봐요. 그거 진심이에요? 아니죠? 여자분들의 또 특징은 뭐예요? 모였을 땐 같은 기준을 얘기하고 돌아서면 자기 기준을 얘기한다는 거죠. 아, 한 다음에 근데 걘 좀 잘난 척하는 것 같지 않니? 언뜻 들어보면 자랑인 것 같아.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남자는 달라요? 남자는 좀 달라요. 아, 내가 힘들어. 에헤이 이런 놈. 근데 그럴 줄 알았다, 나 진짜. 뭐예요? 여전히 평화합니다. 우리는요, 내 기준을 지지받지 못하면 소외감을 느낍니다. 외로워요, 그쵸? 그게요, 세상이 얘기하는 평화의 끝이에요. 충돌하지는 말자. 존중하고 살아가자. 여러분, 그게 존중입니까? 소외죠. 단절입니다. 평화 없는 땅의 문제. 충돌하거나 소외되거나. 무엇이었기 때문에? 영광의 하늘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의식의 출발입니다. 천사의 선언. 이제까지 수천 년 동안 왕정이었어서 왕 있는 게 당연하고 억압받는 게 당연하고 나는 빈곤하게 태어난 게 억울하고 쟤네들은 좋은데 태어나서 부럽다라는 그 굳어진 사고방식, 그 왜곡된 사고방식, 마치 현실을 진실을 받아들이는 그 잘못된 사고방식에 아니다, 이 틀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네가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게 문제이고 제가 부잣집에 태어난 게 부러운 것이 아니라 부잣집에 태어났다고 해서 저러고 사는 것이 문제이고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고 해서 이러고 사는 것이 문제이다. 왜 아버지가 왕이라고 아들이 왕이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세상. 우리는 그 혁명의 사고에 영향을 받아 그래도 성경적인 세계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몇천 년 동안 그래왔다고 앞으로도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 잘못된 거 잘못된 거 깨달으면 깨달은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요,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돌하고 소외되고 자기가 억압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배반하고 1년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비난하면서도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천사가 외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영광 없는 하늘과 평화 없는 땅의 문제가 해결된다. 지향성은 무엇입니까? 영광의 하늘이죠. 각 사람들이 뭘 찾아가는 것이에요. 각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맞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뭐가 맞는지 배우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진리에게. 누구에게? 진리 되신 하나님께 배우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맞는지. 우리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얘기합니다. 창조주라고 얘기하는 것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세상의 구성원리와 인간의 구성원리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알지 못해요. 세상이 어떤 것인지, 인간이 어떤 것인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며 인생이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에 배우고자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영광의 하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얘기해요.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그의 기준 혹은 그의 덕분이고 그래서 이 결과는 내가 만든 결과이기보다는 그가 만든 결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광을 돌린다 말은 두 가지가 담겨있어요. 뭐예요? 나보다 그가 이 일의 중심이라고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그것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첫 번째, 영광의 하늘. 두 번째, 평화의 땅이죠. 아주 간단한 문제 해결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서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얘 기준이 다르고 내 기준이 다르면 사랑할수록 열받아요. 안 그래요? 정말 열받아요. 사랑할수록. 난 얘가 내 아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얘는 그렇게 안 해.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할수록 더 깊이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 여긴 몰라. 니네가 왜 고개를 끄덕거려. 그래서 우리 부인이랑 이쪽이 아는 거죠. 뒤에 서 있는 안마들이. 평화의 땅은 무엇이냐? 기준이 같아지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 너도 그렇게 결정했구나? 나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아, 너도 그렇게 느끼는구나? 나도 그렇게 느끼는데. 신기하다. 내가 일부러 네 느낌을 막 공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를 어떻게든 막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도 그렇게 느꼈는데 너도 그렇게 느꼈어? 그럼 평화로운 마을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평화로운 마을은 두 가지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뭐가 없어요? 권력자가 없는 거죠. 두 번째 뭐가 없어요? 대문이 없는 거예요. 평화로운 마음은요, 나 혼자 살았는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건 첫 번째죠. 그쵸? 평화로운 마을의 첫 번째는 권력자가 없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놈이 없는 거. 여러분 생각에 평화가 없습니까? 권력자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상사가 여러분들 괴롭히고, 사회가 여러분들 괴롭히고, 또 아버지가 괴롭히고, 또 괴롭히지 않 자꾸. 부인이 괴롭히나? 자꾸 괴롭히는 거. 그쵸? 내 인생 권력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거예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없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평화. 권력자가 없는다고 하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두. 평화로우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대문이 없어야 돼요. 대문이 없다는 게 뭐예요? 단절없는 소통을 얘기합니다. 그쵸? 이 마을 사람들이 서로의 집에 자유롭게 방문하고, 서로를 위해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서로 아끼는 사람들이고 서로를 받아주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평화로운 마을은요 일단은 어떤 군대 같은 게 존재하고 경찰 같은 데 존재해서 사람들의 줄을 맞추는 데는 평화로운 게 아니에요. 그쵸? 억압적인 거죠. 그쵸? 어제 여의도에도 경찰이 제일 많았다고 그러던데 그 많은 경찰 앞에서 무슨 커플 되신 분들 대단해요. 정말,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근데 거기 안 갔어도 어디선가 만났을 거야. 하여튼, 경찰에 있는 사람은 평화롭다고 느꼈잖아요. 그리고요, 문이 다 닫혀있는 아파트는요, 그 속이 아무리 따뜻한 가정을 형성하고 있어도요, 사람들이 평화롭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상상하는 평화로운 마음은요, 대문과 담이 없는 집들이에요. 사람과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서 대화하는 곳이에요. 그들을 압지하는 경찰과 지도자가 없는 곳이에요. 왜요? 다 이미 같은 기준과 생각을 품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억지로 그걸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자유롭게 소통되고 있는 상태. 이게 평화로운 마을이에요. 이게 평화로운 가정이고요. 이게 평화로운 직장이고요. 이게 평화로운 삶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지향성이죠. 내가 지향하는 거 여기서부터 저기로. 내가 영광 없는 하늘과 평화 없는 땅에서 천사가 선언합니다. 이제 천사가 선언해요. 네 인생의 문제는 영광 없는 하늘의 문제였고 평화 없는 땅의 문제였다. 이제 네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된다? 영광의 하늘과 평화의 땅으로 가야 한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그럼 맨 먼저 이루실 것이라는 얘기에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뭐에 동감하셔야 돼요? 이 선언 자체에 동감하셔야 됩니다. 이 선언 자체, 이 성탄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내 존재에 대한 해석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내 존재의 바닥이라는 것들의 해석에 대해서, 내가 이것이 내 문제이고 이것이 내 지향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동감하실 때, 동의하실 때 여러분들이 뭐가 가능한 거예요? 성탄을 축하하는 게 가능합니다. 성탄을 축하한다는 기본적인 의미는 이것입니다. 내 문제가 바로 이 두 가지 문제였는데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내가 진리의 세상과 평화의 땅으로 갈 수 있다. 내가 진리를 알아감을 말미암아 그 진리를 함께 알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진정한 평화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그 꿈. 그 꿈을 갖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탄을 축하한다는 의미는 무엇이죠? 이것이 된다는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죠? 천사가 선언합니다. 이게 된다. 이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과 함께 이것이 된다라는 선언을 담는 거예요. 이것이다를 알았습니다. 근데 내가 느끼기에 아 그래 진리를 알면 좋지 평화로우면 좋지 근데 이렇게 되겠어? 라는 생각이 되면 내가 그것들을 그 선언이 오히려 나에게 두려움이 되겠죠. 그 선이 나에게 오히려 부담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된다라는 선언을 우리 천사가 담이 천사들이 하는 선언입니다. 된다라는 의미로 세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왜 된다라고 했어요? 이미 이것은 주일날 설교했습니다. 왜 된다고 했어요? 예수가 태어났다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육신했다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된다라고 한 거예요? 성육신이라는 사건 자체가 하나님께서 계시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낙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스스로 플레이어로 참여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낙관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직접 참여하셨기 때문에 된다라는 선언을 담은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왔어요. 이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계심을 인정한다면 예수가 이 땅에 왔다라는 태어났다는 사건 자체가 뭘 상징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소망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뛰어드셨구나.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게 첫 번째 된다라는 거에 대한 근간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이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작은 아기 예수로 온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은 하늘에서 그냥 이렇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땅에 솟구쳐져 지는 것이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영광의 하늘과 평화의 땅은 어떻게 시작 옵니까? 영광의 하늘과 평화의 땅은요, 한 어린아기로부터 와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능성의 미학이며, 나약함의 미학이며, 하나님의 출발점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영광 없는 하늘과 평화 없는 땅에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생각만 막 고집하고 그래 내 인생을 통전해야 될 건데 뭐 내 인생이 뭔지 모르겠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고 해서 사람들이랑 계속 부딪히고 해서 좀 아프고 내가 억지로 좀 잘하려고 해봐야 내가 다른 사람을 누르는 거고 뭐 해서 또 외롭고 막 이러고 있어요. 이게 문제여서 이게 아니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죠? 이게 아니고 싶어요. 아니어야 되겠다는 것까지는 동의를 해요. 아니어야 되겠다는 것까지는 공감을 합니다. 또 어떻게 하면 아닐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겠다고 하신대요. 하나님께서는 가능성을 보신대요. 하나님께 플레이로 참여하신대요. 좋은 소식이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이거 이제 풀어가면 될 거예요. 그럼 어디서부터 풀어가면 될까?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여러분들의 심정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요? 작은 생명의 가능성, 이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작은 가능성 여러분들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관이어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의 방을 내어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마음 한 규통이 마구간에 구유통에 예수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변화의 작은 가능성이 작은 생명의 씨앗이 성령의 하나의 호흡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됩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플레이어로 참여하시기 때문에 됩니다. 됩니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작은 아기 예수로부터 됩니다. 왜 자꾸 안 된다고 생각하는 줄 알아요? 하늘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색깔이 변해서 내가 아예 바뀔 거라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의 가능성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저 인연에 숨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에 바닥이 숨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진심이에요. 그것을 찾고 그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동방박사가 예수를 찾아냈던 것처럼 목자들이 예수를 찾아냈던 것처럼 그것을 찾고 그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시죠? 사랑하신다고 딱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내 말 이렇게 끌어오르십니까? 안 끌어올 거예요. 막 찾아보려고도 잘 안 찾아질 거예요. 요즘에 뭐 좀 안 좋았으면 그래 내가 사랑하지 막 이렇게 안 찾을 거예요. 내가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사랑할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 막 찾아보려고 했는데 안 느껴져요. 내가 나를 사랑하죠? 사랑하겠죠? 안 사랑하겠어요? 내 마음의 진심은 날 사랑하는 걸 거예요. 근데 완전 안 느껴져요. 왜? 마음이 안 들기만 해요. 막 화만 나요. 쳐다보면 내가 내 남편을 부인을 뭐 애인을 사랑할 거예요. 그쵸? 사랑하는데 그게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안 느껴져요. 근데요. 그게 없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있어요. 어디에. 근데 어디에 넣어놨는지 이게 진짜 안 보이죠. 그쵸? 여러분들 이제 부모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관계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에요. 상황과 여건과 그리고 순간적인 감정들과 순간적인 생각들에 막 치여서 어디 구석탱이에 처박혀져 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한 줄 알아요? 어디 구석에 처박혀 한 건데 그때 여러분들이 이 찰랑찰랑찰랑 내 마음에 표층에서 느껴지는 것에만 집중해서 아, 난 더 이상 내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난 더 이상 이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난 더 이상 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호적에서 파버렸으면 어디서 저런 게 태어난지 이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안 보이면 찾아가야 되는데 예빈 나 엄마 보지 말고 너 알바 안 보이면 찾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때 뭐예요? 선언해버리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 상황에 안주하고 만족하고 난 그저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의 진심이 아닙니다. 이 상황과 여건이 바쁘고 이 상황과 여건이 정신없어서 그런 건 생각하고 싶지도 않으세요? 아니요. 그건 여러분들의 진심이 아니에요. 거기엔 분명히 구유의 눈이 아기의 입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누구처럼? 동방박사처럼. 누구처럼? 이 목자들처럼. 됩니다. 어떻게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이 이 인생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돼요. 두 번째, 작은 아기 예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돼요. 세 번째, 방금 얘기했죠? 그 사인을 보고 참여하는 사람들 때문에 돼요. 오케이? 목자들과 동방박사들. 선언의 위대함을 보고 작은 가능성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동방박사들이 맨 처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왕궁으로 갔습니다. 동방에서 별을 봤어요. 그들은 별의 법칙으로 세상의 뜻을 듣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별의 방식으로 들어간다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봤어요. 계시를 봤어요. 아, 저 땅에서 뭔가 위대한 자가 나온다는 계시를 봤어요. 찾아가서 맨 처음 어디 갔어요? 왕궁 갔어요. 왜요? 당연히 왕궁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 왕궁 비슷한 데 있거나 혹은 왕궁에서 물어보면 아, 그분 거기 계십니다 라고 알 거라고 생각했어요. 왕궁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헤롯에게. 헤롯이 모른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당황하죠. 그리고 다시 별의 인도를 받는다고 표현되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마국간으로 가요, 여관으로. 거기에 누인 한 아기가 있습니다. 하층민의 초라한 부부가 있어요. 여러분, 걷다 대고 황금과 유랑과 모약을 들을 수 있습니까? 내가 뭔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18바늘 쭉 걸어다니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전을 외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렇게 옆구리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나오자마자 후광이 달린 것도 아니고 오자마자 잘 왔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기가 좀 그런 맛이 있어야 이가 그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그런 거 없이 애가 지금 소 밥통에 누워서 울고 있습니다. 지금 저 서희만한 서희보다 작은 그치? 작은 애가 울고 있어요. 근데 그 우는 아이를 보면서 아 당신이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목자들이 별을 봤어요. 아, 목자들이 천사를 봤어요. 천사를 보고 새 왕이 왔다.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갔습니다. 막상 갔더니 뭐가 있어요? 그냥 초라한 부부의 초라한 아이가 있어요. 거기에 무릎 꿇고 이가 메시아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마리아와 요셉을 오히려 이들이 격려했습니다. 보셨죠? 마리아와 요셉이 오히려 놀랐어요. 당황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마리아는 깊이 마음에 뒀지만 요셉은 좀 더 당황했습니다. 근데요, 그들은 그들을 격려했어요. 이 아이가 그런 아이라고. 요 반대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헤롯이죠.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사람의 가능성을 딱 얘기하니까 헤롯은 뭘 얘기해요? 아, 그럼 그게 내 이해관계 어떤 역학관계가 되니? 내 이해관계 어떻게 영향을 주는데? 내 왕권이 흔들리는 거 아니야? 그럼 가능성 같은 걸 죽여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인생을 바꿀 수 있고 네가 영광의 하늘과 평화의 세상을 보면서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면 그러면은 내가 유명해지는데 편안하게 사는데 인정받고 사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방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럼 괜히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아 괜히 그럼 내가 생각한 이런 성공의 스케줄은 엉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안 그래도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기 바쁜데 그것까지 고려해야 되면 너무 복잡해지는 거 아닌가? 응? 성공적인 측면이나 가치적인 측면을 같이 고려하면 이게 브레이크 걸고 가는 것 같아서 이게 잘 안 되는 건데 원래? 그래 버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 가지. 하나님께서 플레이어로 뛰시기 때문에 됩니다. 두 번째, 그것은 작은 가능성, 악의기로부터 시작돼서 됩니다. 세 번째, 내가 그 선언을 들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집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의 하늘과 평화의 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이 느껴지지 않고 살아왔을지 몰라도, 내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왔을지 몰라도, 그것과 내가 상관없는 사람이냐 스스로 속아서 살아왔을지 몰라도, 내가 사실 내 마음을 깊이 바라보면 내가 사실 그 고백이 내 인생의 가장 중심된 고백이라고, 난 진리를 알고 평화의 세상을 살아가는, 내가 누구인지 좀 제대로 알고 인생이 뭔지 좀 제대로 알고 세상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아서 이게 진짜 맞는구나를 깨닫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당당히 걸어가면서 사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나라고 내가 스스로에게 고백하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리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셔서 고맙다고 얘기하는 그 땡스가 있는 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 생일 축하해. 왜? 나랑 친하잖아요. 예수님 생일 축하해. 처음에 나 결혼하실 때도 한번 도와주셨고, 처음에 나 취업하실 때도 도와주셨고, 어릴 때부터 우리 앞뒤 뒷집에서 보던 사이잖아요. 예수님. 내가 자주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얘기도 하고. 그냥 생일 됐으면 뭐 축하해야지. 그건 진짜 친구 먹자는 거고. 그게 아니고. 예수가 태어났다는 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과 세상을 위한 선언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된다는 선언을 하신 것이고, 그것을 내가 동참한다고 고백했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되어야 됩니다. 결론 갑시다. 이건 첫 번째, 선언을 기억하십시오. 요즘 무슨 생각하고 사세요? 복잡하죠? 그렇죠? 직장도 고민해야죠. 연애, 결혼 고민해야죠. 가정도 고민해야죠. 건강도 고민해야죠. 경제적인 것도 고민해야죠. 이런저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입니다. 해야죠. 해야 됩니다. 하십시오. 하지만요, 여러분, 모든 디테일한 생각은 내 중심과 원론을 가지고 접근할 때 궁극적인 답이 제대로 나오는 것이지 디테일 속에 빠져버린 사람은요, 숲속에서 길을 잊어버립니다. 혹시 그러지 않으셨는지 스스로에게 다시 물으셔야 돼요. 쟨 나한테 이렇게 해서 마음에 안 들고, 쟨 저거 마음에 안 들고, 난 이게 좋은데 이걸 하니 이렇게 해야 되고, 저게 좋으니까 난 저걸 저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살아가면요, 여러분 숲속에서 길을 잃어요. 나침판이 없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고백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어찌됐건, 어찌됐건, 내 오늘의 일상의 안개가 어찌됐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세상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배워가는 중이다. 인생은 학교이고 난 학생이다. 난 배워가고 알아가는 중이다. 내가 깨달은 대로 난 살아갈 것이다. 왜? 그렇게 되는 것이 평화의 삶을 사는데 출발점이고 도착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고백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고백이 없으시면 여러분들은 성탄을 축하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아직 접근하지 않으신 거예요. 성탄 축하한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고백에 동참해야 되니까. 두 번째, 여러분 안에 있는 작은 가능성에 집중하십시오. 율법적 이해가 탁월한 사람들은 오히려 마음 가운데 너무 부담감과 죄책감을 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그게 맞지. 그렇게 해야지. 근데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난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렇게 쓰러져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천군 천사를 이끌고 하늘에서 빛의 광채로 오신 게 아닙니다. 마구간에 나셨어요. 그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마구간, 이게 가능성이라 불러도 되나 하는 그 작은 가능성에 집중하십시오. 너무 작아서 아무것도 아니어 보이는 그 작은 가능성에 집중하세요. 동서고금 유래에 메시아가 그런 식으로 오는 나라가 없고 문화가 없고 종교가 없습니다. 옆구리에서 나든가 천상천하 유아독자를 외치든가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정 안 되면 아래서라도. 응? 부여 같은 나라도 아래서 나고 이러는데 세상의 메시아가 이렇게 작은 가능성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안에 작은 가능성을 쳐다보시고 찾아서 그 소중한 가능성을 쳐다보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죽이지 마시고. 이미 얘기했죠, 세 번째. 거기 무릎을 꿇으십시오. 오만한 평가자가 되지 마세요. 자기를 불쌍한 척 과장하는 평가자가 되지 마십시오. 근데 아직도 잘 믿기지가 않아요. 믿는 건 네가 하는 거예요. 믿겨서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릎을 꿇으세요. 믿기로 결정하십시오. 선택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으세요. 천사의 선언을 듣고 무릎을 꿇으십시오. 진짜 이게 가능성이라고 내가 인정하며,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 수 있다는 걸 인정하며, 내가 그런 세상을 원한다라고 인정하십시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 동방박사들처럼. 자기 세계에선 잘 나갔고 자기 판단이 있고 자기 지혜가 있지만 이건 이게 맞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면 거기서 자기가 과감하게 무릎을 꺾는 것입니다. 믿겨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기로 결정하고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인생에 새롭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늘과 평화의 땅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 고백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역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멀리서 오는 새 아침을 바라본다. 내가 이 지친 세상이 다시 한번 희망으로 기뻐하고 멀리서 오는 새 아침을 바라본다. 이 위대한 밤, 이 천사들의 선언에 무릎을 꿇어라. 여러분들 이 고백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대한 밤, 천사들의 선언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들을 선택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10분 정도 기도하실 때 들여다보십시오.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요즘에 너무 정신없이 살아서 중심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흙탕물 쳐놓은 것처럼 상황이 바쁘고 정신없고 막 힘들고 그래서 막 흙탕물 쳐놓은 것처럼 내 마음의 중심이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이상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으로 내려가 봤더니 나는 그냥 편하게 살고 싶고 인정받고 살고 싶고 그냥 성공하며 살고 싶구나. 난 뭐 변하고 뭐고 됐고 난 그냥 좀 편하게 살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계실 거예요. 이 순간 우리 두 가지를 회개합시다. 주님, 내가 정신없이 사느라 내가 뭐가 중요한지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주님, 내가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예전엔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했던 사람인데 내가 이제 편하려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중심에 다시 한번 오셔서 내가 좀 변하고 내가 진리를 알고 영광의 하늘과 평화의 땅을 열어가는 그런 사람이 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고백을 내 마음의 중심에 다시 한번 둡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그 고백을 둡니다. 내 예수를 인정하고 내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주님, 그리스도가 내게 오신 게 감사합니다. 내가 그걸 기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정말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크리스마스가 제일 좋습니다.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여러분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시고 잘못된 길에 서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면서 하나님의 규제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유롭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묵상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Thank you.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들은 있는 그대로 소중하다는 하나님의 격려도 필요하지만 네가 변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소망도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크리스마스가 분명히 격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하건 간에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다라는 격려입니다. 나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여전히 너를 아끼고 여전히 너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너와 시작할 수 있고 여전히 너를 기대하고 있다는 격려입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는 더 큰 의미는 소망입니다. 네가 반드시 만날 수 있다라는 네가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네가 이제까지 모습과 다른 네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소망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두 가지를 구합시다. 하나님 나를 격려하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지친 몸이 있다는 주님께 격려받게 하시고 내가 눈을 감고 있었다고 한다면 주님을 알면 다시 한번 소망을 보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를 구하시면서 한 번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격려가 있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격려가 있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격려가 있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격려받지 못해서 마음을 닫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평가하고 움츠려들고 있는 그런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내가 너로부터 시작할 수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간다라는 그 격려를 아버지 여기 모인 한 사람한테 하나님께 보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들 가운데 무엇보다 하지만 소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진리를 추구하는 소망이길 바랍니다. 안주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마음 가운데 저희가 싸우게 하시고 안주하려는 어리석은 마음 가운데 저희가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그 진리의 소망의 말씀에 따라서 제가 제 인생을 제대로 알고 제 인생을 바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소망을 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한 사람들을 이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정신이 없어집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경황이 없어집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생각이 없어집니다. 주님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닌 생각들이 내 속을 가득 채우고 내 감정이 아닌 감정들이 내 속을 가득 채워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뭘 원하는 사람인지 뭘 느끼는 사람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살아갈 때도 있음을 제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가 이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여서 사실 내가 내 마음 저 깊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과 하나님께서 주신 격려가 내 안에 뿌리이며 내 안에 존재함을 저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전부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 나에게 궁극인 것을 제가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는 걸 제가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지금의 현상의 모습은 부족하고 모약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분명히 아기 예수로서 오시는 가능성이 있음을 내 안에 있음을 제가 바라보게 하셔서 저희가 동방박사처럼 저희가 하나님의 그 목자들처럼 주님을 경배하는 무릎 꿇는 내가 이런 변화를 추구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고백이 1년에 한 번 드려주는 고백이 그저 기억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뿌리가 되길 소원하며 다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